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입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명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은 불의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관계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물론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지만은 일단은 한 단락을 끝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8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각종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와 심령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풀려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풀려지는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힘쓸 것과 세 가지 삼갈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힘쓸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기쁨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사들을 꾸미는 부사들이 각각 있습니다. 기뻐하라 앞에는 항상 있고 기도하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고 감사하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수식어가 각각 앞에 있고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깨어서 힘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쁨, 즉 희락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 다음에 희락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자체가 성령의 기쁨 가운데 탄생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었는데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된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를 정부 관리들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인 것이죠. 그 결과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맨 것이 풀려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 기쁜 일이지만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2차적인 방해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긴급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절실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 자신의 체험입니다. 3주간의 바알 브라심 다니엘 합심 기도가 선포되고 시작된 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 서두에서 그 여인의 딸과 같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건 아닌 것 같고 경미한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여기면서 마음이 덤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에 바로 저 자신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하루 세 번의 바알브라심 합심기도, 또 끝나고 두 번의 마가의 다락방기도, 모든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마음이 물녹듯 녹아지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돼서야 내가 돌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제발 내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맞춤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적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 묵상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이 그리 탐탁지 않은 때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군사 없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기도로만 막아주셔서 블레셋이 한 번도 그 땅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볼 때 세상왕, 보기에 대액이 있어 보이는 그 세상왕을,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고 나서 통치를 이양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여기에 범사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입술로 감사와 찬송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치유를 선포하신 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그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십니다. 물론 나음을 받은 그 아홉 명 유대인도 그냥 집으로 가지는 않고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홉 명도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를 치유받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는 그 이후로도 잘못 관리하면 또다시 병들 수가 있고 재발할 수가 있고 결국은 죽고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도 육체의 치유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는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치유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은 어떠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 사람만 감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먼저는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이후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삼가야 할 세 가지를 봅니다. 소극적으로 삼갈 것 세 가지는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표현이 긍정이 아닌 부정이어서 소극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입니다. 앞에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에 적극적인 세 가지가 손등이면 지금 이 세 가지는 손바닥에 해당됩니다. 앞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선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불로 비유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면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라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갖 힘을 써보았지만은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은 후에 나가서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침받게 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변론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데려오라고 할 때 즉시로 명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시면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고치지 못하였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니라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파송을 받았던 당시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였지만은 지금은 성령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제자만 변화산 집회에 선발되고 우리는 뭔가 뒤에 남은 그들의 마음이 섭섭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기도로 깨어서 충만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기는 몇 천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한 번 충전하는 것으로 언제까지라도 사용하는 폰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항상 배터리의 잔량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성령님도 소멸되지 않도록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또 물을 끼얹듯이 불을 한 번에 꺼버리게 하는 그런 일은 의지적으로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입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불결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만 클릭하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거짓말 한 번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 모임 참석하고 돌아가서 한번 혈기 부리는 것으로 불을 순간적으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이 떠나자 그 즉시로 악한 영이 곧바로 들어와서 그 자리를 점령해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할 뿐 아니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분명한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주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으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받은 계시를 따라서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장래를 말하는 예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언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곧 예언서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다 넓은 의미로 예언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 이것은 이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과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실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익숙하게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제는 받은 말씀을 따라서 일마다 상황마다 잘 분별해서 좋은 쪽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입니까? 내 편에서 좋고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쁜 것은 악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모든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마지막 강의 다윗과 요나단의 동력의 말씀을 큰 찔림의 감동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의 세력의 문제는 공동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공통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시기 질투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였지만은 이제는 닥쳐오는 모든 작고 큰 상황 속에서 좋은 쪽, 즉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 사울과 같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고개를 쳐들기라도 하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선포된 말씀은 이것이 인생을 망치고 폐인으로 인생을 끝내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닥치는 일마다 부단히 연습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기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입니다. 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온전히 흠없게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만 잘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합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앞에서 여섯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면, 즉 이 한 가지만은 언제까지라도 변치 않고 행할 것을 결단한다면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부르짖는 것 이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온 땅을 적시는 장대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이전에는 결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